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때 저는 거울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방법은 이러합니다. 고개를 약간 이렇게 숙이고요. 머리를 이렇게 만집니다. 하루에 5만 번 정도 만졌습니다. 그런데 만지나 안 만지나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 버릇이 있었는데 거울을 보다 보니 제 턱이 너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만 번 정도 눌렀습니다. 턱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더 나오는 것 같고 소리도 났습니다. 다행인 건 지금은 둘 다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까? 먼저는 결혼한 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도 얼굴이 각져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더 이상 거울을 많이 볼 필요도 없었고 턱을 넣어보겠다고 누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시각장애인 자매의 말을 듣고 난 후였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의 생김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연기를 하였나? 그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시각장애인들은 청력이 강화되어 있어서 목소리만 들으면 외모가 어떤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그분이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전사님, 전사님 같은 얼굴이 아이들이 좋아해요. 제가 얼굴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졌을 때부터였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충만해지자 저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모도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받으신답니다.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신 주님께서 나의 부끄러운 것까지 다 닦아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는데 그 앞에 접속사 그러므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7절이 앞에 내용들을 정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단지 오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14장 전체에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앞의 내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을 먼저 봐야 합니다. 14장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1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낙인 찍는 모든 행위에서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여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에 있어서 자기 자리가 아님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워낙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당시 먹는 문제가 신앙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만한 중요한 문제였지만 동시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문제 중에 비본질적인 요소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울도 분명히 본질적인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타협이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것은 음식 먹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된 분들은 아직 음식 문제에 있어서 걸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였다면 바울은 너희들 기준을 따라오라, 믿음이 약한 너희가 강한 믿음을 소유하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비본질적인 걸 알았던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 받아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형제가 당신의 먹는 그 음식 때문에 걸림이 된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헬라어 프로셀라베토로 남의 약점을 대신 지고 연약한 형제를 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하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실수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는 그렇기에 더더욱 서로를 받아주고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삶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저는 받아들임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다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하게 되는 수동적인 용어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감정 속에 무력감, 허무, 화, 짜증 등이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이 받아들임에 대한 태도가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닌, 버티다가 안 돼서가 아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의 삶에 화가 아닌 기쁨이 찾아오며 승리가 찾아오며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적극적인 받아들임에 가장 모범을 보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능동적인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자격이 되어서 어떤 노력을 했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 만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백다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비틀고 있는 건 아닌가? 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오 주님, 나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존재입니다. 오 주님, 주님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한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죄인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지 진정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고백해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셨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2절 가사는 그 사랑을 아는 우리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우리 2절을 같이 불러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성령님은 빌립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바울을 로마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지경을 찢어 넓히시는 주님의 이끌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성향, 내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나의 철저한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들인 자, 그 가슴에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찾아옵니다. 내 이웃이 변하기를 지적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의 실제 경험을 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네덜란드령 뉴기니에서 시작하며 신선한 과일이 늘 고팠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나무를 여러 개 공수해서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이제 파인애플이 주렁주렁 달려서 드디어 저의 매일 먹을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인애플 밭에 가보니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다 따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었기에 우리의 것입니다. 그때 심을 때 당신의 몫을 주지 않았소라고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가 난 선교사님은 병원문을 닫아보기도 하고 이미 다 자란 나무를 다 부어버리고 새로 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큰 개를 가져다 놓고 지지게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노력 끝에 파인애플을 다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다 훔쳐간 것입니다. 지친 심령을 안고 그는 안식년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파인애플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선교지로 돌아온 후 여전히 파인애플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 원주민이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안,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그렇죠? 이제 화를 내지 않는 선교사가 드디어 자신이 말한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내지 않는 이유를 묻는 원주민에게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다시는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 익은 파인애플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원주민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기 시작하자 그들도 변했습니다. 서두에 제가 머리 만지고 턱 누르던 저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단지 어린 시절 외모에 한참 관심이 있었기에 그런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이전의 비본질적인 습관들을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머리 만지고 턱 누르던 황후근은 이제 죽었습니다. 여전히 머리 스타일 똑같고 여전히 각져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나의 모든 영역, 모든 소유,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본질적 요소가 풀어질 때 본질의 이름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본질이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십시다. 오늘 본문 7절은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이고 이웃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8절부터 이야기되어집니다. 그것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약속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또 이웃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 소망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12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소망의 이름이신 하나님의 결론적 축복의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져 열방을 축복으로 열방을 유업으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나의 철저한 한계와 연약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웃이 변할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의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